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청중들이 그 말씀을 은혜롭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를 마쳐가는 즈음의 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은 지금까지 남편과 아내의 의무, 부모와 자녀의 의무, 그리고 상전과 종의 의무에 대하여 말하여 왔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과 기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설교를 통하여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넣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또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말씀과 함께 병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처럼 기도 또한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요. 거기에 반하여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그처럼 기도가 없다면은 우리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골로새서를 거의 마쳐가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해야 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에 관한 네 가지 교훈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기도에 관한 네 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항상이라는 것은 매우 자주 또는 어떤 경우든지 한결같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은 중단없이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에 항상 힘쓰고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멈추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다니엘 빈센트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섯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첫째,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를 항상 유지한다는 것이다. 둘째,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롭게 허용되는 모든 기도의 기회들을 붙잡는다는 것이다. 셋째,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형편과 조건 속에서 기도한다는 말이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 그 어느 때라도 계속 기도해야 한다. 넷째,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허락될 때까지 탄원을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당장 나아지지 않더라도 기도하다가 낙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빈센트가 다섯 가지로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을 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였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원을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일평생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에 힘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왜 항상 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신자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들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가장 큰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자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가장 큰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도 없고 또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귀한 특권이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처럼 고귀한 특권을 쉬지 말고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친한 친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친한 친구이지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그만큼 더 친밀하게 되지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들이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대단히 연약한 존재라서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도가 가장 큰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권을 자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들은 연약해서 날마다 죄를 범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를 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중단없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 기도합니까?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쉬지 말고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하다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비합리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은 이미 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과 헌신으로 자신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녀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운 환경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뭔가 조금 부족하거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생겨나면은 곧바로 부모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죠. 그러한 자녀들은 부모에 가서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뭔가 부족할 때에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그들이 하는 모든 것입니다. 대단히 이상한 태도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구원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미 복을 주셨다. 과거형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꺼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선물로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상속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많은 것들을 이미 다 받았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말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락들을 세워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칼빈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되 이미 받은 은총들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수다장이처럼 떠벌리면서 졸라대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즉각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만족하게 받아야 한다. 이 칼빈은 이미 받은 은총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르핑크도 이미 받은 긍휼에 대해서 감사치 않고 부단히 간구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평강의 응답을 얻으리라고 어떻게 기대하겠는가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신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구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할 때 먼저 그 받은 놀라운 복락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권면하면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감사함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과연 기도 가운데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 답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힘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기도 가운데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다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더 큰 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재앙이 닥쳐왔을 때에도 그것에 만족하였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욥은 재앙을 당하였을 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재앙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노라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욥의 아내는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남편 욥을 향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욥의 아내와 같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조금만 부족하여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인 태도이고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받은 자들이고요. 또 이 땅에서 짧은 세월을 살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모든 복량을 다 받은 자들이고 짧은 인생을 산 다음에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다 누리게 될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부유한 복이죠. 이러한 부유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심지어 어려운 환경, 고난과 역경 속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갈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교훈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랬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것은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운 그런 시기에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기 보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기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 있는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의 육신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시험에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인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세지말에 살고 있죠. 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점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나오고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수많은 시험들을 이겨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깨어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이 기도에 관해서 주는 교훈은 복음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복음을 전할 상황 또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할 문.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상황이나 여건이나 또는 기회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기를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이라는 이런 이 표현이 다른 데서도 사도바울이 사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 9절에서도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서에 유하리함은 내게 광대하고 크다는 뜻이죠. 공효를 이루는 그러니까 효과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내게 광대하고 효과적인 효과를 이루는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이랬습니다.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다는 그런 의미이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라고 하였습니다.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환경이 마련되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하는 것은 전도할 상황, 여건,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겠다. 또 비밀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열어주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런 뜻으로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할 문이 열리면은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즉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도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오늘 본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요, 로마의 최고의 재판정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최고의 재판정에 서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F.F. 브루스는 그의 골로새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 구절에 대해서 주의를 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정식으로 구금되어 로마에 있었다. 그가 로마의 최고 법정에서 변론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에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뜻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의를 한 것인데요. 개연성이 아주 높은 그러한 설명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슨도 동일하게 주석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부탁할 때 그의 농고를 듣기 위해 로마 법정이 소환할 것을 아무도 염두에 두었을까? 제일 먼저 그것을 부탁하지 않았겠는가? 오 골로새 교회여, 우리가 관원들 앞에 변호하기 위해 소환될 때 우리가 아주 기탄 없이 말해서 우리의 전도함이 또한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더구나 모든 부류의 청중 앞에서 모든 상황 아래서 공개적으로 명백히 증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전도할 문이 열려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자신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한 데에서 모순이 될 것은 전혀 없다. 윌리엄 핸드릭슨도 똑같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이 말씀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로마의 최고 법정 앞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변론을 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석방되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부탁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대단히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자주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과 안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대의를 위해서 항상 살았습니다. 그는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에베소서도 감옥에 쓴 서신입니다. 그가 에베소서를 쓸 때 그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감옥 속에서 골로새서를 쓸 때도 또 에베소서를 쓸 때도 동일하게 자신이 빨리 석방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이 말에서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가 감옥에서도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가졌다면은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 더욱더 복음 전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와 관련된 네 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진 고귀한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은 은혜, 받은 복락이 너무도 많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우리들이 살고 있고 또 우리들을 시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네 가지 교훈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상황과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전도할 기회를 달라고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상황을 마련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에 더욱더 열심히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